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벅찹니다. 너무 벅차고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진 않았는데 이름 교회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루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정말 그 이름처럼 정말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나누고 제가 이제 볼게요.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잘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여기 8절에도 나오듯이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름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 뜻은 정말로 기도에 정말 충성하고 기도에 정말로 시간을 떼는 그런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고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누가복음 8장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저는 김기용이라고 하고요. 이집트는 2010년 4월에 나갔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다윗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선교명을 다비드 김이라고 이렇게 딱 지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전도단 파송으로 나갔었는데, 근데 이제 이집트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그 이집트 그 꼬마 애들이 저한테 딱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제키찬 닮았다. 성룡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이름을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아, 왠지 내가 다비드 김이라 하면 너무 이제 이들과 멀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게 그 선교명을 되게 귀한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계신 분은 이제 허드슨이라는 이름을 쓰고, 위대한 선교사님이셔. 저는 그분이 외국 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막 이제 막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근데 저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제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제키, 터키에서도 이제 제키라고 불리는 김기용 선교사고요. 저희는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있었던 이야기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다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 계보를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그 출신 자체가 수리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의사였습니다. 헬라인 의사였고, 그리고 그 누가는 육신이 연약한 바울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 사도 바울과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죠. 그래서 잘 사도행전 16장부터 아시지만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우리는으로 바뀌죠. 그 뜻은 이제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자기도 이 전도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깨달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이 교회사를,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그 의로운 사람이 나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는 성령님의 어떤 지시를 하나 받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분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방을 비추는 빛,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남자, 여자, 큰 자, 작은 자, 노인, 아이, 누구든 상관없이 복음은 공평하게 좋은 소식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고요. 한 여자는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한 남자의 시각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상관 있는 사이는 아니고요. 한 남자의 시각으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러니까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그 바로 전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어떤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책임지는 일, 그 당시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그 지역에서 회당을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회당장은 그 지역의 상류계층이었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오겠죠.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왜 그 지역 최고 상류계층인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진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청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러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12살 된 여자아이가, 12살 된 남자아이 여자아이, 12살 된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아마 숨을 잘 못 쉬었을 것 같아요. 그죠? 숨이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 아이가 이제 6살인데 그 6살 아이가 아플 때에도 다 자기가 의사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아 진짜 얘가 죽겠구나 싶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자신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써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대답을 들었죠. 42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께서 가실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됐다. 아 이제 우리 딸은 살았다. 우리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겠네. 할렐루야.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아비로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겠다는 대답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이로의 믿음이 곧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43절과 4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혈루증은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 틈으로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입니다. 특별히 43절에 언급된 이 여인은 만성출혈증이에요. 만성출혈증. 그래서 이 여인의 자궁벽에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한 달에 한 번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계속 그렇게 몇 년을? 12년을 살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어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아마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판명을 받고 12년 동안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져요. 그죠? 만약에 그 여인이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만질 수도 없어요. 왜요? 자신이 만지면 그 자식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같은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따로 격리가 되죠.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야이로처럼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45절부터 48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질문하신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센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니까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밉니다. 아 주님 아 목사님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감추어진 은밀한 생각까지도 꿰뚫어보는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 여인이 육체적인 어떤 힐링을 받는 것으로 이 여인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힐링을 넘어서 이 여인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단순히 어떠한 병이 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으시자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12년 동안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생각해 보세요. 자그만치 12년이에요. 자그만치 12년. 12년. 우리가 보통 잘 알다시피 우리 자매님들 보통 한 일주일만 친구들 안 만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 근데 우리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자기가 받았던 어려움들 그런 것들 나누기 시작하네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한 남자의 시각에서 보자고.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12년 동안 근데 갑자기 야이로 입장에서 너무 생뚱맞게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여인을 고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12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지금 급해요. 야이로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우리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도착하셔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유를 경험하였고 자신이 12년 동안 어떤 취급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믿음에 두려움이 싹 뜨기 시작해요. 여러분 형제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스실을 들어가요. 가스실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스가 싹 있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나 두려움이다 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싹 나타나요. 근데 야이로도 동일하게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지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근데 그 야이로의 믿음에 두려움이 싹싹 듭니다. 이런 야이로의 믿음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 우리 4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12년 동안 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한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바로 옆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딸도 치유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죠.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집에 하인들이 절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의 믿음에 두려움을 넘어선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싹 임하지만 절망은 우리를 짓눌러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즌을 보내고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것 가운데 두려움이 싹 임하고 그 다음에 절망은 나를 짓눌러요. 우리도 야이로처럼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 즉시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50절에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보통 부모라면 자신의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집으로 갑니다. 왜요? 어떻게 죽었는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부모라면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죽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는 결코 예수님을 버려두고 집으로 혼자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야이로는 보통 부모가 아니에요. 야이로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야이로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고 야이로는 엄청난 위대한 부모.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을 향해 걷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성경은, 이 누가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그 장소로부터 야이로의 집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분? 2시간? 3시간? 반나절?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질문을 던져볼까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걷는 동안 질문을 했을까요? 뭔가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정말 제 딸을 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제가 믿는 구원자 맞나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역시 야이로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강을 건널 때 너가 휩쓸려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가 타지도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강을 건너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물을 많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불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왜 나를 태우려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항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처럼 믿음이 좋지 못해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지만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못 됩니다. 만약에 저는 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그 즉시 예수님 버리고 저 혼자 집으로 달려갈 거예요. 저는 제 딸의, 제 아들의 죽음을 볼 겁니다.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버려두고 갈 겁니다. 맞아요. 야이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야이로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야이로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이로가 혼자 예수님 버려두고 자신의 딸을 보기 위해 집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 이제 야이로 갔네. 아쉽다. 이제 야이로 집 말고 다른 집 가야겠다. 이렇게 발걸음을 돌리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택배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요즘 택배기사들, 택배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택배를 시켜봤는데, 요즘에 뭐 오기 전에 연락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잖아요. 그냥 놓고 가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예수님께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셨죠. 만약에 야이로가 자신을 버려두고 혼자 집으로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을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야이로 집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과 야이로가 도착했어요. 근데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있는 자신의 부인과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애곡하는 사람을 써서, 곡하는 사람을 써서 우는 거죠. 곡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5장 40에서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은 아람어로 어린 소녀, 달리다 어린 소녀여, 굼 일어나라. 근데 아랍어도 똑같아요. 달리다 하면 리를 걸, 굼,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일어나 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게 5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무슨 뜻이에요? 그 영이 돌아왔다는 건 그 영이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영이 다시 돌아왔대요. 그 뜻은 아이의 생명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즉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2010년 4월에 나가서 2016년 3월에 터키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에 있는 아랍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터키로 이동하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한 40일 정도 기도했어요. 40일 정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6절 말씀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환상에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갔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앙카라에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더 시리아 난민들을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남쪽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메르시라는 지역. 그러니까 메르시는 어디냐면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 타르수스라고 있는데 그 다소 바로 옆에 메르시라는 해안 도시, 부산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갔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이민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10일 안에 나가십시오.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추방 명령을 받고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아내랑 바라보면서 그냥 울었어요. 그냥 밥을 먹다가 울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한 게 없는데 뭘 했다고. 그리고 제 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6살인데 터키 앙카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이 뼈가 이제 금이 갔죠. 금이 갔는데 기부스를 했어요. 터키에서 터키 대학병원에서 그 기부스를 하고 했는데 기부스를 다 풀렀는데 여기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거는 왜 튀어나와 있냐. 그러니까 근육이 놀랬대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있으면 들어간대요.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추방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한국에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3년 6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어요. 근데 정형외과에서 보시더니 이건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병원 수술 안 하면 이게 장애가 된대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게 자전거를 타잖아요. 타다가 넘어졌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이 턱, 그러니까 돌 같은 데에 딱 이쪽을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밑에 게 뼈가 부러지면서 위에 게 튀어나간 거예요. 뼈가 튀어나간 거죠. 튀어나갔는데 처음에 거기서 할 때 이 뼈를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뼈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 뼈를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근육이 놀란 게 아니고 뼈인 거죠.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자리를 넘어서. 그래서 사실은 제 아들 하예가 정형외과 수술로는 좀 길게 했어요. 한 3시간 했거든요. 수술을. 3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뼈가 잘못 붙어서 그걸 다시 골절시키고 거기에 철심을 받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뼈를 다시 넣는 수술을 한 거예요. 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뭐 여기 세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세희 선교사님도 사실 이집트에 계시면서 쉽지 않은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어쨌든 뭐 이집션 그 거친 이집션들한테 성추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어려운 2주 됐는데 요르단 선교사님이셨어요. 요르단 선교사님인데 저는 잘 알진 못해요. 하지만 요르단 선교사님이 비자가 잘 안 나와서 사이프러스라는 곳으로 비자 여행을 갔어요. 비자 여행을 갔고 이제 뱃속에는 9개월 된 아이가 있고 그 아이는 3살, 4살 정도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요르단에서 있다가 비자 여행을 갔으니까 좀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쉬려고 갔는데 호텔에서 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앰뷸런스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뇌로 산소가 가야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근데 결국에 지난주 주일날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아니 그 선교사님이 놀러 갔나요? 아니에요. 비자 연장하러 간 거예요. 왜 비자 연장하러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르단 땅에 더 머물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통, 고난 너무 많아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더 기도해야지. 더 붙잡아야지. 더 금식해야지.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더 많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하면서 더 많이 상처 받고 더 많이 쓴뿌리가 생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왜 이 메시지를 이 이름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나누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연기와 같이 임하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절망,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거나 죽거나 여러 가지 일들, 제 DTS 동기, 제가 2004년에 UDTS, 서울 UDTS 받았는데 제 DTS 동기 24살 성결대에서 나오고 싱글로 2년 탄자니아 갔어요. 탄자니아, 아 니제르다. 니제르 갔는데 니제르에서 2년 단기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데 말라리아였거든요. 말라리아. 근데 한국 병원에서는 말라리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감기약을 줬고, 그래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제 25살 된 여자인데 제가 죽기 3일 전에 갔어요. 죽기 3일 전에 갔는데 얼굴이 진짜 이만해진 거예요. 얼굴이. 결국 순교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걸어라. 너도 나와 함께 걷자. 우리는 이런 시련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 야이로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이로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고 나는 그 정도의 부모가 아니에요. 나는 보통이에요. 나는 예수님, 나는 내 딸, 내 아들이 죽으면 나는 바로 예수님 버려두고 난 집에 갈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러 이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